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은미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모로 전환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네.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나발은 그 요청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미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선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우선 1절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문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도 어떤 기둥의 분계를 알립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나침판이었고 사울과 다윗 모두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사무엘이 떠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 전에 사사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제사장적인 나라, 열방의 모든 제국들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 민족을 다스리는 방식을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그 방식을 가르치셨는데 열방의 다른 나라들은 왕과 그 왕의 조직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방 나라의 구조를 우리도 갖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거절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것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움직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탐했던 이 탐심에 비롯한 이방 나라의 왕권, 왕의 구조, 그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양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잖아요. 내가 없는 걸 다른 사람이 가지면 배가 아프고 나도 갖고 싶어 하고 그것이 꼭 나의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다윗 왕처럼 왕의 제도, 왕의 구조를 만듭니다. 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은 오히려 그 왕의 권력에 항복하고 경배해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왕권이 있는 구조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방식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르치는 사사와 제사하는 제사장이 있는 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떠나고 이제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지는 구조로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 사사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구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왕이 직접 하나님의 법도를 찾아가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라자매님.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마치 또 보호막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다윗이 갑자기 격정적으로 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은 단지 인간적인 갈등만이 아니라 왕의 길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어떤 성품, 그러니까 분노할 때, 또 복수하고 싶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시험장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다윗이 보통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냥 속으로 참아내는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다윗 안에 칼이 벼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탐욕과 야비함으로 가득한 나발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나발의 행동이 단순히 무례하기보다 뭔가 더 큰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다윗이 맞서야 했던 건 나발의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나발은 마온 출신의 매우 부유한 자였습니다. 갈멜 지역의 양떨 깎는 축제는 사실상 수학의 절정과 사회적인 연대를 확인하는 의례적인 장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나발은 그 모든 의례를 거절하고 정중한 요청을 모욕으로 되받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먼저 선을 베풀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성벽이 되어주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강도나 폭도가 아니라 그들을 광도로부터 지켜주는 광야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이 보이지 않는 보호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나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이 누구냐라고 물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까요?
네, 여기서 핵심은 공격받은 것은 다윗의 자존심이 아니라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다윗의 정체성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존재로서 그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죠. 자기 공동체에 대한 모욕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었죠. 그는 나발을 벌함으로써 자신의 왕됨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번갈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왕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이이다. 여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선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멘.
다윗이 분노를 느끼게 된 상황에서 아비가일이 등장하네요. 아비가일은 아주 민첩하게 행동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비가일의 등장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둘째, 그녀는 선물을 준비하지만 말의 권위를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녀는 다윗에게 현재가 아닌 미래의 왕으로서 대하고 말합니다.
맞아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마치 예언자가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아비가일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무엘의 음성을 계승하는 듯한 인물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언어는 정치적인 설득이 아니라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다윗을 시험하기 위한 마치 분노와 탐욕의 상징.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증명해서 내가 너희 이 악한 존재를 심판하고자 하는 욕구.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상황을 발견했을 때 공의와 정의가 실현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욕구를 느끼냐면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저들을 심판하고 내가 스스로 정의의 화신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된 거냐면 아비가일의 조언을 통해서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하시고 나의 분노와 나의 어떤 욕구를 정의의 이름으로 칼을 휘둘러서 사실은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런 형태의 자기 증명을 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지켜야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칼을 찔러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일 때가 많다는 것이고 왕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과 무기는 자기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윗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벌을 받아야 돼 하고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는 욕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불의한 일을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뭔가 행동하려고 하는 즉각 우리의 판단에 맞춰 행동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도 연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칼을 쓰기 원하실 때 그리고 그 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여기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준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거야. 아비가일은 단지 우리 남편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거나 당신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을 아주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무엘이 했던 그 역할을 바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주의 생명은 생명싹에 속에 쌌을 것이요 라는 표현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생명의 싹에는 보석처럼 귀중히 여겨서 감싸는 그 보석 주머니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훗날 유대 장례식에서 그의 영혼이 생명의 싸개 속에 묶이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즉 아비가일은 다윗의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품고 계신 귀한 생명으로 보았던 것이기도 하죠.
네, 아비가일이 말을 들은 다윗은 즉시 칼을 거두거든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아비가일에게 고마워해요. 내가 오지 않았다면 피를 흘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화를 누그러뜨린 게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돌이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너질 뻔한 순간에 멈추는 것. 이것을 다윗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은 꺾은 것이 아니라 다윗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권위와 순종의 모양이지요.
네, 그리고 나발은 며칠 후에 죽잖아요. 성경에는 나발의 마음이 돌과 같이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문자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심장경색처럼 읽혀지지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을 표현합니다. 심장이 돌처럼 굳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표현합니다.
네,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결혼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종이 되겠다고 하네요. 나는 왕의 발 씻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네, 그 고백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왕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아비가일은 중보자로서 조언자로서 다윗 곁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화를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나발 앞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또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묵상을 통해 깨달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순간적으로 감정에 압도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분노한 남성의 언어를 꺾지 않고 조용히 방향을 틀게 했어요. 이건 단순히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다윗이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것은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은혜가 되고
맞아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말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윗의 심령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녀는 다윗 내면의 왕이 아닌 종을 불러내었고 보복하는 자가 아닌 중보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의 다윗을 불러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발은 하나님 없이 돈이 많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칼을 들었고 아비가일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이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고 살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결국 눈에 보이는 왕권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찾으신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권위는 칼의 복수. 그 힘이 아니라 기도와 순종 그리고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이 말한 것 중에서 당신의 생명이 생명의 싸개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계속 맴돌아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복수의 칼이 멈추게 될까요?
네, 정말 아멘입니다. 그 문장은 시편의 언어이고 또 복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싸개는 복수의 검을 무디게 하고 상처입은 심령을 덮는 은혜의 보자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 싸개를 펼쳐주어야 하죠.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말로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비가일은 말보다 존재 자체로 중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방향을 틀게 한 건 아비가일의 얼굴이나 또 태도, 침묵 속의 확신 등을 통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증언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아비가일이 선물을 준비하고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지점에 서 있고 이렇게 다양한 곳곳에서 아비가일이 매우 지혜롭게 다윗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상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서로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여겨서 주로 여겨서 상대방을 섬기라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의 칼을 멈추게 하기 위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발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그저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한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비가일은 전통적으로 아름답고 현명한 여인의 대명사로 불렸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 아비가일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윤리를 드러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복수는 쉬운 길이고 정당한 분노는 달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죄의 반복과 복수의 피가 흘러야 하지요. 그러나 중보는 멈춤이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하고 자기를 낮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왕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싸개 속에 거하는 은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처럼 중보자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윗처럼 자신의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그리고 나발 같은 이들 앞에서도 그들을 벌하고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통해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 또한 분노하는 다윗과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나발처럼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말을 내뱉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말에 책임을 지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비가일처럼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판단하며 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다윗처럼 분노를 치닫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복수를 내 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들고 있는 칼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 칼은 때로는 정당함이 없고 때로는 억울함이 없고 어쩌면 이름도 없이 지어진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칼을 다시 쥐고 걷는 길은 결국 피로 얼룩지고 나 또한 상처 입는 길이라는 걸 오늘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깃들게 해주세요. 말보다 더 큰 침묵의 지혜, 두려움보다 더 깊은 믿음, 또 분노보다 더 따뜻한 증보의 마음을 주세요. 왕이 되기 전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나발 같은 자가 있다면 내가 보라기보다 그 사람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이 왕이신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내가 틀렸을 때나 내가 옳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남녘과 북녘에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과 지금 이때에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저것이 옳은 길이다 서로 주장하고 서로 단절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마중 식구들과 함께 마음모아 기도하오니, 주님, 왕으로 일어나셔서 지금 이때에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비가일처럼 중보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에 복수와 단절과 정죄와 하나님이 모든 갈라짐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부터 꾸준히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예전에도 계속 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실천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있는 거를 잘 못했었는데, 지난주부터 사소한 거라도 우선 해보자, 작은 거라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에 기도를 하면 좀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걸 해주세요. 좀 그런 걸 많이 했다면 이제는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좀 자는 습관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어우, 아주 훌륭합니다. 네. 네. 다 지하자매도 어떤 훌륭한 한 주를 지내셨나요?
네. 저는 준비하고 있는 그 미국권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따려면은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혼자서는 할 힘이 부족해서 외국인이랑 1대1 과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좀 1대1이라서 대화할 주제도 없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게 도전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만찬을 베푸시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다짐하시면서 성만찬을 진행하셨다고 했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출세만 생각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네, 그렇죠. 두 자매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줄 것을 말씀하셨지만 정작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가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를 놓고 싸우고 있었죠. 여전히 수준 낮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또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겨서 감람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습관을 말하는 걸까요?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장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종종 기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미소자매 말대로 이곳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종종 들렸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신 장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오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비틀어 쥐어 짠 듯한 그 고통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던 거예요. 자, 이때 혼자 오시지 않고 누가 따라왔다고 하고 있죠?
제자들이 함께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곧 있을 유혹, 여기서 말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유혹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이것도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의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다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우셨다고 하시네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처럼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을 정도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자,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심정이 왜 그렇게 괴로웠던 것 같나요?
예수님도 하실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본인이 마셔야 할 잔이 옮겨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또 어떻게 맺어지는가 보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이 앞서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의 진짜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자기들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자기들의 꿈과 야망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마음속에 와닿네요. 저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보게 되고요.
아마 우리 모두의 모습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본성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뜻을 맞춰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인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분명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해 가셨나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해 가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정답은 바로 기도예요. 그것도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자 44절에서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진짜 피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나오듯 땀이 땅에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누가복음 22장 45,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죠.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어떻게 되었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고 있죠?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찾아왔다고 하고 있어요. 결국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기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홀로 빠져나온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장소를 일러바치고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대를 파견해서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뭔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굳은 다짐이 있었던 저녁 식사와 성만찬, 그리고 조용하지만 간절했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자, 이렇게 간절한 기도까지 끝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 무장을 한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찾을까 봐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군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목해 줍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사람들끼리 나누는 인사법 중에 하나였어요.
친밀함을 의미하는 인사를 예수님을 넘기는 신호로 사용했다는 게 모순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친밀함의 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군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군인이 움직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난리가 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9절 50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요한복음에는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수많은 군인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앞에서 칼을 휘두르다니 베드로의 행동이 너무 무모한 것 아닌가요?
베드로가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때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혁명을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혁명을 시작하는 때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자기들을 우편과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대가 몰려와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때에 이때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혁명을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마치 도화선을 담기는 것처럼 칼을 빼어서 종의 귀를 쳤던 거예요. 하지만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예상대로 움직이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더니 오히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뻘쭘하고 난감했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칼을 빼들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칼을 다시 넣으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무래도 그랬을 것 같죠. 특별히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자,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하고 있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를 막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그들의 나라를 집어삼키는 걸 막기 위해 칼과 몽치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대로 예수님을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나라들은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칼과 몽치와 같은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한 칼과 몽치로 폭력과 압제로 억압함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나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를 자세하게 묘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표범, 사자, 곰들이 그들의 먹이가 되는 양, 염소, 송아지, 암소를 해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뛰노는 세상이라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동물이 초식동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의 말씀으로 다른 짐승의 생명을 빼앗아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들이 그 공격성을 내려놓고 연약한 짐승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나라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나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것은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나라이며 무엇보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와 똑같이 폭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칼을 들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를 말리셨죠. 왜 말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평화의 나라는 폭력으로 세울 수 없기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는 이런 모순적인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순적인 평화를 지향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팍스 로마나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네. 자, 1세기의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1세기와 2세기에 로마는 역사상 유례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평화는 강력한 힘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면서 만들어낸 거짓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이런 평화밖에 만들어낼 수 없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강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서 만들어낸 평화였던 거죠.
정작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순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거짓된 평화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군요.
네, 맞아요. 미수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평화의 나라는 압제와 폭력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온 군인들에게 똑같이 칼로 맞서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칼을 꽂으라 하시고 오히려 칼로 인해 귀가 잘린 적을 고쳐줘 주셨던 거예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자, 이런 평화의 나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세상이 휘두르는 모든 폭력을 다 받아내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거네요.
네, 그 표현이 적절해 보이네요. 힘과 힘이 맞서고 복수와 복수가 맞서기 시작하면 결코 평화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용납하고 희생하고 용서해야만 힘의 논리가 깨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신 거고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는가?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놔두고 다 도망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을 감지하자마자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이러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에는 칼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도 우리는 억울한 일 하나만 생겨도 어떻게든 복수하기 위해서 일을 갈 때가 있잖아요. 복수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고요.
네, 맞아요, 목사님. 용서가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갚아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칼을 휘둘렀던 제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일 거예요. 내가 더 큰 힘,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상대를 찍어 눌러서 평화로워 보이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정말 어렵고 심오한 말씀이네요.
네, 자,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칼을 칼로 맞서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눴는데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계속 그렇게 보였지만 진심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본인의 이익을 좀 더 챙기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에도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 어려움을 겪으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잘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저희는 내가 살고 싶은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회개하며 살아야 하고 또 더 많은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두 자매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우리들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고 어쩔 때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데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칼을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진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